VOA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 점령지 탈환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대반격을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3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성공할 걸로 강력하게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모르겠다면서 솔직히 말해 완전히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할 것이고 우리는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빼앗긴 점령지를 탈환하기 위한 대반격이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기존의 점령지를 포함해서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6분의 1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영토를 조건으로 하는 평화회담에는 절대로 응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다음 달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가 확실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에서 최악의 열차 사고가 발생해서 사망자가 3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일 오후 7시경 동부 오디샤주 주도인 부바네스와르에서 약 170km 떨어진 바한가 바자르역 근처에서 열차 3대가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사고 열차 가운데 한 대가 탈선하면서 옆 선로로 넘어졌고 해당 선로를 따라서 반대편에서 오던 다른 열차와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충돌한 이 여객 열차는 철로에 정차해 있던 다른 화물 열차를 덮쳤다고 목격자들은 전했습니다. 일부 객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오디샤주 소방청장은 이번 사고로 288명 이상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객차 안에는 여전히 많은 승객들이 갇혀 있고 구조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면서 사망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부상자 수는 900명에 이를 걸로 당국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구급차와 소방차 등 200여 대 그리고 구조대원 1000여 명이 투입돼 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트위터에 이번 사고로 비통함을 느끼고 있으며 희생자 유족과 함께할 거라면서 사고 현장에서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가능한 모든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디샤주는 3일을 애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철도가 주요 장거리 이용수단인 인도에서는 매일 1,200만 명이 열차 14,000 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식 신호 장비, 노후 차량, 안전관리 부실로 열차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최악의 참사 가운데 하나는 지난 1981년 비하르주에서 다리를 달리던 열차가 강으로 추락하면서 약 800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합의안을 서명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부채한도 상향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고 3일 법안을 서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책임감 있게 행동했으며 정치보다는 국익을 우선시했다면서 여야 모두 원하는 걸 얻지는 못했지만 미국인들은 그들의 필요로 하는 걸 가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서 합의안의 처리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중요하다면서 우리는 경제 위기와 붕괴를 막아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5일까지 연방정부 부채 한도가 상향되지 않을 경우 초유의 국가부도 사태인 디폴트, 채무 불이행을 맞을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해왔습니다. 미국은 미국의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에 대한 중국의 어떠한 강요와 괴롭힘도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중국의 역내 증강 움직임에 대한 최선의 대응 방법으로 규칙과 질서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전한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역설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중국을 향해서 분명히 말해 우리는 갈등이나 대립을 추구하지 않지만 괴롭힘이나 강요 앞에서 움찔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미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저지하고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현상 유지에 전념하고 있으며 역내 파트너 국가들과 방위계획 조정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3일 공식 취임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에 전날 출범한 새 의회에서 취임 선서하는 것으로 세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20년 집권 중인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달 28일에 치른 대선 결선에서 약 52% 득표율로 케말 클루츠다울루 후보를 누르고 5년 임기를 연장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저녁에 새 내각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박영섭입니다.
시대 여러 신문사를 쥐고 흔들었던 찰스 포스터케인. 그가 임종 때 남긴 말의 의미를 찾기 위해 기자 톰슨은 곳곳을 찾아다니다가 찰스 포스터의 유일한 친구 리랜드를 만나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가면서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건 사랑이었소. 그게 찰스 포스터의 이야기요.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41년에 미국에서 제작된 흑백 영화 올슨 웰스 감독의 시민 케인, 시리즌 케인입니다. 웰스 감독이 25살 때 영화 중심지 할리우드에서 처음 만든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시민 케인은 1962년부터 2002년까지 50년 동안 세계적인 영화 잡지 사이트 앤 사운드에서 10년마다 조사하는 역대 영화 베스트에서 1위를 지킨 명작입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과 너무 큰 야망으로 파멸하게 되는 거물을 그리는 고전적인 비극 영화인데요. 시민 케인,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미국 언론 재벌인 찰스 포스터 케인이 죽었다는 부고가 전해집니다.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70세였고 미국 플로리다 대저택 제너두에서 은둔 생활 중이었는데요. 그는 막강한 부와 권력을 누렸고 많은 정치인들과 친분을 맺으며 국가정책에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했죠. 그의 죽음이 이슈화되던 중 그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 로즈버드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닌 단어인지, 대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의문이 증폭되면서 기자 톰슨은 이를 취재하기 시작합니다. 케인의 주변 인물들을 하나하나 취재해 나가는 과정에서 케인의 어두운 과거가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하는데, 케인은 1860년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우연히 소유지에서 금광이 발견되면서 가난했던 그의 집은 벼락부자가 되는데요. 케인을 난폭한 아버지 밑에 두면 안 된다는 생각에 어머니는 어린 시절 케인을 부잣집의 양자로 보냅니다. 케인은 25살이 됐을 때 뉴욕 인콰이어러 신문사를 인수했고 각종 폭로기사들을 쓰면서 발행부수는 급격히 늘어나게 되는데 그는 대통령 가문의 에밀리 노튼과 결혼 생활 중 미녀 가수 수잔 알렉산더와 바람을 피우게 되고 그런 그는 뉴욕 주지사 선거에 출마했지만 불륜이 발각돼 낙선하게 됩니다. 바람을 피웠던 수잔과 재혼을 했고 그녀의 오페라 활동을 지원했지만 그녀의 실적은 참담하기만 한데요. 또 그가 소유한 언론사 중 하나가 문을 닫는 일도 발생합니다. 수잔도 그를 떠나고 난 뒤 케인은 더욱 난폭해집니다.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됐는데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시민 케인의 프렐루드 서곡이었습니다. 영화 시민 케인은 올슨 웰스 감독이 직접 각본, 제작, 주연까지 도맡아서 했는데요. 영화는 회상의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모든 인물이 각자 특정한 관점에서만 케인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차츰 드러내죠. 그 서사 구조가 갖는 복잡성은 전통적인 할리우드 서사의 연속성과 인과성을 위배하지 않으면서도 이 영화를 가장 뛰어나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평론가 폴린 카일이 이 영화의 진정한 천재는 웰스가 아니라 함께 시나리오를 쓴 허먼 제이 맨케비츠라고 역설했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 영화의 진정한 힘은 촬영 감독에게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렉 톨런드는 전경과 중간과 배경이 동시에 초점에 들어오는 디포커스 촬영술을 고안해서 관객의 눈이 화면의 모든 부분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기술은 좋은 사진은 눈으로 식별할 수 없다고 믿고 있던 당시 할리우드의 전통적인 촬영 규칙에 정면으로 도전한 거였는데요. 한편 기술 자체에만 관심을 집중시킨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시민 케인의 촬영술은 그때와는 상당히 달라진 오늘날의 기준에서도 충격적이고 잊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화가 개봉하자 시민 케인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는 자신의 신문에서 이 영화에 대해 언급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하는데요. 음악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Thatcher Library. 태처의 도서관 들려드립니다. 태처는 찰스 포스터의 양아버지나 다름없었죠. 시민 케인 중에서 들려드립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시민 케인의 주연이자 감독 올슨 웰스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물려받은 유산으로 유럽을 여행했습니다. 이후 그는 저널리스트로 일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웰스는 아일랜드 더블린의 게이트 극장에서 매니저인 힐튼 에드워즈에게 자신은 브로드웨이의 스타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을 뽑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는데요. 그 후 에드워즈는 웰스를 믿지는 못했지만 그에게서 강한 인상을 받게 돼 뽑았다고 합니다. 웰스는 1931년부터 극장에서 연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이후 라디오에서 나오면서 경력을 쌓기 시작하다가 영화에도 진출합니다. 올슨 웰스의 데뷔 영화 시민 케인에서 수잔 알렉산더 케인 역을 맡으면서 유명해진 루이즈 코민고어는 미국의 영화 배우로 도로시 코민고어라는 이름으로도 유명했는데요. 공산주의 연루 혐의로 1952년 하원 비밀활동위원회에 출석해 증언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이를 거부하면서 할리우드 블랙리스트에 오르며 배우로서의 경력이 단절됐습니다. 케인의 엄마 역할을 맡은 애그니스 무어에 드는 20세기 라디오, 연극, 영화 다방면에서 활동한 미국 배우입니다. 시민 케인으로 데뷔해 웰스 감독의 눈에 들어서 공포 속의 여행, 제인 에어 등에 이르기까지 탄탄한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에 꾸준히 이름은 올렸지만 수상은 하지 못했고요. 느지막이 영화가 아닌 TV 드라마에서 유명세를 얻었는데요. 60, 70년대에 아내는 요술쟁이로 마녀 엔두라 역을 맡아서 유명해진 그녀는 1974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케인의 첫 번째 아내 역할을 맡은 루스 워릭은 미국의 TV 드라마 All My Children으로 인기를 끈 여배우입니다. 시민 케인에서 케인의 부인 역으로 데뷔했지만 영화보다는 TV 탤런트로 더 인기를 끌었죠. 1970년대 시작된 TV 시리즈 All My Children에서 피비 타일러 윌링포드라는 명망 있는 여성 역을 맡아서 시청자들이 드라마 속의 주인공과 실제 배우를 혼동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역할로 그녀는 에미상 수상 후보로 두 번이나 지명됐다고 하네요. 올슨 웰즈가 이끄는 머큐리 극장 단원으로 연기에 입문했고요. 영화 코르시칸 브러더스, TV 드라마 페이튼 플레이스와 가이딩 라이트 등에 출연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토니 브렘너와 오스트레일리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케인스 뉴스 오피스, 컬터스 엑싯, 크로니컬 스케르초, 케인의 뉴스 사무실, 그리고 뉴욕 인콰이어러의 편집장이죠. 카터의 퇴장, 연대순으로 기록한 짧은 기악곡, 영화 시민 케인 중에서 들려드립니다. 영화 시민 케인은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를 모델로 하고 있는데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허스트가 일으킨 기업 허스트 커뮤니케이션은 뉴욕에 본부를 두고 산하에 360여 개 사업체를 갖고 있었습니다. 유명 일간신문 17개와 주간지 57개, 방송 7개, 통신사, 영화사 등 다양한 업체의 단독 혹은 공동 소유주였는데요. 2016년 허스트사 수입은 108억 달러 규모였다고 합니다. 윌리엄 허스트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신문을 만들고 싶다는 의욕을 갖고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이그제미너 신문을 운영하던 그의 아버지 조지 허스트는 윌리엄 허스트에게 신문사 경영을 맡겼고요. 허스트는 어머니에게 500만 달러를 빌려 뉴욕 저널이라는 신문을 사들였습니다. 매입한 지 세 달 만에 판매 부수를 3만 부에서 13만 부로 올려놨고요. 대기업이나 부패한 정치인을 신문을 통해 공격하면서 신문 재벌로 부상했습니다. 영향력이 커지면서 정치에도 뛰어들었고요. 뉴욕 출신 연방 하원으로 1903년부터 1907년까지 연임했습니다. 허스트는 허스트 캐슬 등 지나친 소비로 1930년대 출판업이 위기에 빠졌고요. 1951년 8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허스트 커뮤니케이션은 지금도 후손들이 이어받아 경영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Theme and Variations, Breakfast Montage. 영화 시민 케인 중에서 첫 번째 부인인 에밀리 몬로 로튼 케인과 찰스 포스터 케인이 아침 식사하는 장면에서 흐르는 음악이죠. 테마곡과 변주곡. 지금까지 둘의 아침 식사 장면을 짜깁기 한 음악입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시민 케인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뉴욕 영화 평론가 협회와 전국 평론가 위원회 최우수 작품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각본상도 수상했죠. 또 미국 영화연구소가 선정한 위대한 미국 영화 목록에서 1위를 할 정도로 평단 학계로부터 역사상 최고의 영화로 항상 손꼽히는 작품이죠. 음악은 히치콕의 작품을 여러 편 작곡한 버나드 허만이 지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케인 미츠 수잔, 수잔's room, mother memory, 수잔을 만나는 케인, 수잔의 방, 엄마에 대한 기억, 영화 시민 케인 중에서 듣고 옵니다. 영화 시민 케인을 본 관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세월을 너무나도 앞서간 연출이다. 열정이 광기로 변하면서 그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삶은 아마도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에 대한 물음과도 같다. 한 인물의 흥망을 이렇게 잘 표현한 영화가 있을지 의문이다. 마지막 장면에서 묵직한 감동이 몰려왔다. 그 누구도 한 사람의 인생을 안다고 할 수 없다. 사람이란 누구나 다 똑같은 법이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시민 케인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영국의 영화 잡지 엠파이어 평론가는 시민 케인은 의심의 여지 없이 오래된 강력한 고전 영화다라고 호평했고요. 미국 영화 중심지 할리우드 리포터는 찰스 포스터 케인을 연기한 올슨 웰스의 연기는 놀라움 그 자체다. 21세 청년으로 시작해 중년을 거쳐 죽음에 이르기까지 목소리, 걸음걸이, 몸짓 하나하나 이 영화를 믿을 수 있게 만들었다. 심지어 사랑에 빠지는 장면에서도 올슨 웰스는 훌륭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오페라 몬타지, 찰스 포스터 케인의 두 번째 아내 수잔의 오페라 무대를 짜깁기 한 음악 들으시고요. 케인 스피크닉, 수잔 리브스, 케인의 소풍, 수잔이 떠나다, 영화 시민 케인 중에서 들려드립니다. 영화 시민 케인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시민 케인은 로즈버드라는 단어를 찾아서 시작해 이 단어로 끝나는데요. 영화가 끝날 무렵에 찰스 포스터 케인과 수잔이 함께 살던 궁궐, 제나두의 벽난로에서 로즈버드라고 적힌 나무가 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글씨는 다름 아닌 어릴 적 타고 놀던 썰매에 적혀있던 단어였습니다. 장미꽃 봉오리라는 뜻의 로즈버드는 케인이 미국을 쥐락펴락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았지만 자신의 일생 중 가장 소중했던 때는 눈썰매를 타고 즐겁게 놀았던 8살 어린 시절뿐이었다는 걸 내포하고 있는데요. 모든 걸 되돌릴 수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안타까움인지도 모르죠. 또 다른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수잔이 찰스의 시나리오에 갇혀 수잔은 노래할 실력이 되지 않는다는 오페라 스승들의 말을 무시하고 강행군으로 오페라 주인공을 시키죠. 결국 수잔은 알아눕고 마는데요. 그러다가 더 이상 노래하고 싶지 않다고 하자 수잔을 외딴 성에 가둬둡니다. 혼자 외롭게 직소 퍼즐을 하는 수잔의 모습, 명장면으로 뽑을 수 있겠죠. 시민 케인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톰슨이 로즈버드에 대해 알기 위해 수잔을 찾아오는데요.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게 그 남자의 뜻대로 이루어졌어요. 내가 그 사람을 떠난 것만 빼고요. 영화 속에서 케인이 뭔가 먹고 있는 모습에서 이렇게 말하죠. I'm still hungry. 난 여전히 배가 고파.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승리만으로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시민 케인 중에서 소프라노 로자몬드 일링의 살롱보스 아리아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언론사를 여럿 운영했지만 사랑도 가족도 모두 잃은 어쩌면 그도 그냥 평범한 시민이고 싶었을지 모르는 또 시민이었던 시민 케인이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시민 케인의 피넬리 마지막 부분 음악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은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오늘 여행시 시간에는요. 미국 역사 속에 최초라는 기록을 남긴 미국인 여성을 소개하는 최초의 여성으로 꾸며드리는데요. 미국이 탄생한 후 지금까지 미국 사회 각 분야에서 유리천장을 깨고 미국 역사에서 첫 번째 여성이 된 여성 선구자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어떤 여성들이 또 최초라는 기록을 세웠을까요? 도성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도성민 기자가 가끔 저한테 질문을 먼저 던지시잖아요.
긴장되는.
네. 이번엔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혹시 스타워즈 영화 보셨어요?
아, 봐야죠.
봐야 되는 영화죠. 예,
공상과학 영화의 원조죠.
그렇죠.
세계의 시선을,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우주로 보낸 영화가 그 영화잖아요.
맞습니다. 예. 보셨단 얘기죠?
그럼요.
네. 이 스타워즈 제작사가 루카스 필름인데, 네. 이 루카스 필름에서 새로운 작품을 연출할 감독을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 지난달 초에요. 루카스 필름이 세 편의 스타워즈를 기획 중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 영화들을 연출할 감독도 소개를 했습니다.
네.
아, 제임스 맨골드, 데이브 필로니, 샤르민 오바이드 치노이 감독인데요.
네.
이 제임스 맨골드 감독은 최근에 그 다섯 번째 인디아나 존스 영화입니다. 인디아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을 연출한 사람이고요. 이번에 연출할 새로운 스타워즈 영화는 제다이의 새벽을 배경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스타워즈의 최신작 만달로니아를 감독한 데이브 필로니 씨가 있는데요.
네.
이 오늘의 주인공 중 한 명인 샤민 오바이드 치노이 감독이 이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 이후 시기를 다루는 그런 신작을 맡았습니다.
네.
이 오바이드 치노이 감독 스타워즈 영화 제작 역사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인
네.
첫 여성 감독이자 첫 유색인종 감독입니다.
자, 스타워즈라는 영화가 1977년부터 개봉한 영화와 꾸준히 제작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영화의 연출을 여성 감독이 맡았다는 것, 여성 감독이 처음 맡았다는 것, 미국 영화사의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인물을 알아보기 전에 영화부터 잠깐 소개해 주시죠.
지금 영화의 그 예고편 잠시 들으셨습니다. 아, 네. 이 별들의 전쟁이라는 의미의 스타워즈, 이 먼 은하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공상과학 영화인데요.
네.
이 전사 제다이 그리고 시스 사이의 그 영원한 싸움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다채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뭐 선과 악이 싸우고요. 우정과 사랑, 또 충성과 배신 등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극장에서 개봉한 스타워즈 영화, 뭐 애니메이션을 포함해서 모두 12편이나 되고요. 텔레비전 연속극으로도 제작돼서 또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고요. 뭐 스타워즈는 하나의 문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각 회마다 그러니까 새로운 영화마다 신인 배우들 등장하죠.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도 세대의 교체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뭐 옛날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그렇죠.
뭐 자식과 앞으로 아마 손자들도 보겠죠. 그런 영화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샤민 오바이드 치노이 감독 알아보죠. 어떤 사람인가?
네. 사실 이 감독은 미국 사람은 아닙니다. 파키스탄계 캐나다인이고요. 올해 44살입니다.
네.
영화 제작자이고요. 언론인이고 또 사회운동가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샤민 오바이드 치노의 감독,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영화 감독인데요. 파키스탄과 남아시아 지역의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또 세계적으로 인식되지 않은 문제들을 드러내는 데 주력하고 있는 감독입니다.
네, 파키스탄에서 태어났다고 했는데 네. 파키스탄이란 나라가 여성학대, 명예살인 같은 여성 인권 문제가 심각한 나라 중 한 곳인데요. 네네. 어떤 영화를 만들었을까요?
대표적인 두 개 작품을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Saving Face라는 작품이 있고요. A Girl in the River, The Price of Forgiveness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네.
먼저 Saving Face는 이 염산 테러로 얼굴이 심하게 손상된 여성들에게 성형수술을 제공하는 이 파키스탄 의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인데요.
네.
2012년에 아카데미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 다음 영화인 A Girl in the River, The Price of Forgiveness는 명예살인에 관한 다큐멘터리입니다.
네.
가부장적 문화에 노출된 여성들의 그 가정 내 폭력과 살인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요. 역시 2016년에 아카데미상을 받았습니다.
네. 상당히 심각한 사회 문제를 다룬 것 같은데.
네.
이 오바이드 치노이 감독이 또 영화 제작사까지 운영하고 있다면서요?
예. 자기의 그 영문 이름 첫 글자를 따서 SOC Films라는 프로덕션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여성과 아동 인권 보호, 사회 문제 인식과 개선, 또 대책 등을 제시하는 업적으로 상을 또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런 활동이 파키스탄과 남아시아 지역의 그 영화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된 그 2022년의 슈퍼히어로 영화죠. 미즈 마블의 두 에피소드를 연출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럼 오바이드 치노의 감독에 맡게 될 그 새로운 스타워즈 영화는 좀 알려졌나요?
네. 자, 루카스 필름이 2019년에 개봉한 스카이워커의 상승 그 이후 이야기를 연출하는 겁니다. 영화 속 주인공인 제다이 마커스 레이가 새로운 이 제다이 질서를 구축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게 됩니다.
네. 자, 미국 역사의 한 획을 긋게 된 오바이드 치노이 감독. 이번 영화에 참여하는 소감 한번 들어보죠.
네.
뭐 마블 영화를 만들긴 했지만 다큐멘터리 감독 경력이 좀 두드러지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갈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자신이 지금까지 만들었던 다큐멘터리하고 이 스타워즈 영화를 영웅이라는 화두로 적절하게 연결하는 그런 소감을 냈습니다.
네.
나의 인생을, 자신의 인생을 억압과 불가능한 확률과 싸우는 그 실존 영웅을 만나는 데 썼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네.
그런 자신의 경험이 스타워즈의 핵심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 새로운 제다이 질서의 약속이라는 것에 끌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대감도 나타냈는데요. 새로운 스타워즈 이야기에서 자신이 만난 영웅에서 받은 그런 영감 등 그간의 경험을 녹일 거라는 그런 의미로 풀이되는 부분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인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최초의 기록을 세운 여성은 영화 스크린이 아닌 실제 우주로 날아가서 별도 보고 달도 보게 될 인물이네요. 자,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50년 만에 인류를 다시 달로 보낼 우주비행사를 발표했죠.
네. 자, 나사에 따르면요. 4명의 우주 비행사가 이번 임무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네.
이들은 달에 착륙하지는 않겠지만 달 주변을 비행할 캡슐을 타고 달 탐사를 위한 길을 닦는 임무인 아르테미스 2단계 임무를 수행합니다.
네.
이 임무는 내년 말이나 2025년 초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임무에 참여하는 그 네 명의 우주 비행사 누군지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달 초에 나사가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존슨 스페이스 센터에서 공개 행사를 열었습니다. 미국인 세 명 그리고 캐나다인 한 명으로 구성된 팀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자 우주 비행사들, 자 이들은 준비가 되는 대로 집중 훈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한 명씩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먼저 리드 와이즈먼 씨. 이미 국제우주정거장 체류 경험이 있는 베테랑입니다. 이번 탐사팀을 이끌게 되고요.
네.
빅터 글로버 씨.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우주정거장에서 생활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크리스티나 코크 씨. 우주에서 가장 오래 체류한 여성 우주 비행사 기록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러미 한센 씨, 캐나다 공군 출신이고요. 아직 우주 비행의 경험은 없습니다.
네. 자, 들어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이번 달 탐사 임무를 맡긴 이 우주 비행사 좀 다양성의 화두가 되고 있죠.
네. 자, 영국 BBC 방송이 이번에 나사가 선발한 우주 비행사들은 여성과 유색인종을 포함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졌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나사가 이를 통해서 탐사 노력의 다양성을 더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라고 전했는데요.
네.
그 이전에 달 탐사 유인 임무 백인 남성들에 의해서 수행됐기 때문에 이번 달 탐사 임무는 더욱 다양성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잠시 여행시에서 주목할 인물 크리스티나 코크 씨. 콕 집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자, 크리스티나 코크 씨입니다.
네.
자, 앞서 최장기 체류 여성 우주 비행사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짧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이 언론에서는 코크 씨가 미국의 달 탐사 계획에 참여하는 최초의 여성이 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올해 나이가 44살입니다. 미시간 그랜드 래피즈 출신인데요. 미국 남동부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에서 전기공학, 물리학 학사 학위를 받았고요. 전기공학 석사 학위도 있습니다.
네.
자, 2001년에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에서 나사 아카데미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곳에서 전기 엔지니어로 일을 시작한 것이 그 처음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2013년 나사의 21기 우주비행사 클래스의 8명 중에 한 명으로 선발이 됐고요.
네.
2015년에 이미 우주비행사 후보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국제우주정거장 ISS에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우주 비행에 배정이 됐습니다.
네, 자 미국의 달 탐사 계획에 참여하는 최초의 여성, 최장기 여성 우주 체류 기록 보유자라고 하셨는데
네네.
얼마나 머물렀나요?
예, 2019년 3월 14일에 우주로 올라가서요. 2020년 2월 6일까지 있었습니다. 328일 동안 국제우주정거장에 연속적으로 체류를 하면서 여성 우주 비행사 중에서 가장 오래 우주에 머무르는 기록을 세운 겁니다.
네.
그리고 또 6번의 우주 유영 기록도 있는데요. 크리스티나 코크 씨, 그동안 여러 가지 과학 실험을 수행하고 국제 우주장의 유지 또 보수 작업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우주 비행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 STEM 분야, 그러니까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서 여성들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그런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자, 네 명의 달 탐사 우주인이 참여하는 이 나사의 프로젝트. 이 팀은 아르테미스 2단계인데 이
네네.
아르테미스 계획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자, 고대 그리스 신화가 좀 익숙하신 분들은 아, 이 사람 이름이구나. 이 신의 이름이구나 아실 겁니다.
네.
달의 여신의 이름이 바로 아르테미스죠.
네.
이 이름을 딴 겁니다. 미국의 달 탐사 계획이었던 아폴로 프로젝트의 여동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자, 인류 최초의 달 궤도 비행은 1968년 아폴로 8호에 의해서였습니다. 아르테미스 2단계는요. 당시 임무를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의 아폴론과 그 쌍둥이 여동생 아르테미스 이름을 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남매네요.
네, 네.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21세기에 인류를 다시 달에 착륙시키고 최종적으로는 화성 탐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아폴로 계획은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진행된 유인 우주 비행 탐사 계획이고요.
네.
1968년에 아폴로 8호가 인류 최초로 달의 궤도를 성공적으로 돌았고 이듬해인 1969년에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닐 암스트롱 중위가 달에 발을 디딜 수 있었던 게 바로 1969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972년 12월에 아폴로 17호의 달 착륙이 마지막이었고요. 이때까지 12명의 미국 우주 비행사가 달 위를 걸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로를 지금까지는 인류의 달 재착륙은 없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주인공 소개해드려야죠.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간단히 살펴보죠.
네, 자 패티 머레이 상원 의원이 오늘의 마지막 주인공입니다.
네.
최근 미 연방의회에서 최초의 기록을 세운 또 하나의 인물이 됐습니다.
어떤 기록을 세웠습니까?
네. 자 CNN 방송에 따르면 지금 72살인 패티 머레이 상원 의원은 지난달 4월 21일에 여성 상원으로서 최다 표를 행사한 기록을 갖게 됐습니다. 그의 의정활동 중에 만 표를 행사한 겁니다.
네.
패티 머레이 의원은 미 북서부 워싱턴주를 대표하는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인데요.
네.
이미 워싱턴주 최초의 여성 상원의원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예.
교사 출신이고요. 1988년 주 상원의원으로 선출됐고 상원 전체 여성이 2명만 있었던 시절에 1992년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해서 선출됐습니다.
네, 자 그 오랜 의정 활동 동안에 대표적인 게 어떤 활동이 있을까요?
네, 패티 머레이 의원이 1만 표 행사 기록을 세우던 순간에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바로 머레이 의원의 공적을 알렸습니다. 슈머 대표에 따르면 패티 머레이 의원은 임시 상원의장을 역임한 최초의 여성이었고 재향군인위원회 예산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최초의 여성입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에서 최초의 기록을 갖게된 여성들 소개해드렸습니다. 조성민 기자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주 시간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에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 하루 두 차례에 방송합니다. 세계 소식을 전하는 지구촌 오늘, 오늘의 미국 소식을 알아보는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역사의 변화와 흐름을 짚어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가 매일 이어지고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런 성장 과정을 거쳐왔구나.
한국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헬로우 서울.
미국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힘든 기간에도 최대한 정상적인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미국사.
네, 저는 지금 팔기 위해 내놓은 집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미국의 산업과 경제 이야기는 생활 속 경제에서 만나보시고
이런 사람이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아, 우리 북한 사람
한국에 사는 탈북민 소식은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전해드립니다.
1960년대 각국의 핵무기 경쟁이 격해지면서
그리고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와 뉴스 속 인물 순서가 요일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단파 5,875, 7,365, 7,46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의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비유의 마감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 점령지 탈환을 위해 오랫동안 기다려온 대반격을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3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성공할 걸로 강력하게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모르겠다면서 솔직히 말하자면 완전히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할 것이고 우리는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빼앗긴 점령지를 탈환하기 위한 대반격이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기존의 점령지를 포함해서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6분의 1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영토를 조건으로 하는 평화회담에는 절대로 응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다음 달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가 확실히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도에서 최악의 열차 사고가 발생해서 사망자가 3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일 오후 7시경 동부 오디샤주 주도인 부바네스와르에서 약 170km 떨어진 바항가 바자리역 근처에서 열차 3대가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사고 열차 중에 한 대가 탈선하면서 옆 선로로 넘어졌고 해당 선로를 따라서 반대편에서 오던 다른 열차와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충돌한 이 여객 열차는 철로에 정차해 있던 다른 화물 열차를 덮쳤다고 목격자들은 전했습니다. 일부 객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종이장처럼 구겨져 있습니다. 오디샤주 소방청장은 이번 사고로 288명 이상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객차 안에는 여전히 많은 승객들이 갇혀 있고 구조와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면서 사망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구급차와 소방자 등 200여 대와 구조대원 1,0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트위터에 이번 사고로 비통함을 느끼고 있으며 희생자 유족과 함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오디샤주는 3일을 애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철도가 주요 장거리 이용 수단인 인도에서는 매일 1,200만 명이 열차 14,000대를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구식 신호 장비, 노후 차량, 안전관리 부실로 열차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악의 참사 가운데 하나는 지난 1981년 비하르주에서 다리를 달리던 열차가 강으로 추락하면서 약 800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합의안에 서명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부채한도 상향 합의안의 의회 통과를 환영하고 3일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책임감 있게 행동했고 정치보다 국익을 우선시했다면서 양당 모두 원하는 것을 다 얻지 못했지만 미국인들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걸 가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서 합의안의 처리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우리는 경제 위기와 붕괴를 막아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5일까지 연방정부 부채 한도가 상향되지 않으면 초유의 국가부도 사태인 디폴트, 채무 불이행을 맞을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해왔습니다. 미국 상원은 1일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2년 동안 상향하고 국방과 안보를 제외한 지출을 삭감하는 합의안을 처리했습니다. 레제프 타이 에르도안 튀르케 대통령이 3일 공식 취임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전날 출범한 새 의회에서 취임 선서하는 것으로 세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20년 장기 집권 중인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치른 대선 결선에서 약 52% 득표율로 케말 클루츠 다로울로 후보를 누르고 5년 임기를 연장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저녁 새 내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외무장관과 내무장관, 국방장관 등 3개 부처 장관은 유임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메흐멧 심색 전 재무장관의 등용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부총리 출신이기도 한 심색 전 장관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재무장관을 지내면서 성공적인 경제정책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석유수출국기구 OPEC와 비OPEC 산유국들로 이뤄진 OPEC 플러스가 원유 생산량을 하루 최대 100만 배럴 추가 감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OPEC는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하루 100만 배럴 추가 감산이 합의되면 총 감산량은 전 세계 소비량의 4.5% 수준인 하루 466만 배럴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박영서였습니다.